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Carpe Diem입니다. 영어로는 Seize the Day라는 뜻이죠. 오늘을 잡아라라는 뜻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구절이 유명해진 것은 1989년에 개봉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였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벌몬트의 작은 보딩스쿨을 배경으로 해서 75%가 아이비리그에 간다는 그 경쟁이 심한 그 남학교의 선생님이고 또 그 학교 출신인 존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영화의 도입부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한 클래스의 학생들을 데리고 어느 학교의 어느 자리로 갑니다. 그 자리에서 존 키팅은 학생들에게 힘 노트를 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를 읽으라고 합니다. 영화 가운데 나오는 그 문장은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거두어라. Gather your rose while you may. 할 수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거두어라. 오래된 시간은 오늘도 흘러가고 오늘 피어 있는 꽃은 내일이면 시들어 죽어 없어지리니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존 키팅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왜 시인이 오늘 할 수 있다면 오늘 장미를 거두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답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기 때문이라고 답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만큼이나 예전에는 젊었던 그러나 지금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오래된 졸업생들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그 사진을 바라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진을 바라보는 학생들 뒤에서 존 키팅이 속삭입니다. Carpe Diem. 존 키팅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로빈 윌리엄스죠. 죽은 시인의 사회, 패치 아담스, 미세스 다우파이어. 그런 다양한 영화들로 너무나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었던 로빈 윌리엄스도 2014년에 금문교 넘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 중에 하나를 보여주는 그렇게 부유한 동네 티비론에서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영화 속의 Carpe Diem에서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으니 오늘을 잡으라고 로빈 윌리엄스는 충고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Carpe Diem은 죽음뿐만 아니라 인생사의 너무나 다양한 변화 앞에서 과연 Carpe Diem, 오늘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자 코엘렛은 영화 속의 존 키팅보다도 먼저 Carpe Diem을 말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가 그것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은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의 헛된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은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Seize the day, 오늘을 살아라 라는 그러한 조언입니다. 그렇게 바로 그렇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 Seize the day, Carpe Diem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지혜자 코엘렛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불확실함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불확실함이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11절,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 베이 지역에서 최근에 11절과 12절이 가장 피부에 와닿게 경험된 사람 중에 하나는 에어비앤비의 창업자이고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링크드인의 창업자인 리드 호프만이 하는 팟캐스트 Masters of Scale에 나와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3월 3일에 그 브라이언은 언제나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언제나처럼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6월 4일에 준비하고 있는 잡혀있는 에어비앤비 IPO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서 3월 4일에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에어비앤비의 취소가 줄을 잇더니 그 하루에만도 1빌리언의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에어비앤비는 IPO가 취소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에어비앤비는 회사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불행과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다만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고 지혜자는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근동 지역에서 아니 세상의 많은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그물은 동그란 모양으로 하늘 위로 넓게 던져서 고기를 잡는 그런 형태의 그물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말하는 그물도 아마 그런 겁니다. 동그랗게 넓게 던져서 수면 위로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물고기라도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잔인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 같은 신세가 바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에서 그런 일이 닥친다면은 그 누구도 우리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도자, 지혜자 코엘렛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구절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예외야. 그래도 나는 피해나갈 방법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비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드러내놓고 말하진 않지만은 혹여나 그러한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동유럽 슬로베니아의 철학자인 슬라에보 지젝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 인류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인간 사유의 궁극적인 과제, 다시 말해서 인간이 생각할 때 그 가장 끝에 있는 궁극적인 숙제 중에 하나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한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사실 간단한 얘기입니다. 무엇이 가능한 것이고 무엇이 불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것의 한계는 무엇이고 무엇은 불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그것이 인류에게 남겨진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가능한 것, 분명히 언젠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가능한 것일 것이고 무인 자동차가 거리를 뒤덮고 다니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꿈꾸던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전에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에서 가능한 것들이 분명히 많이 실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간의 사유 속에서 깨닫는 것, 그렇죠?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고 너무 자신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슬라에브 지젝 이전에 지혜자 코엘렛은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불가능한 것은 이것이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치면서 우리 인간의 불가능한 것의 한계를 새롭게 깨달아야 하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8장 17절에서도 지혜자 코헬렛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인간의 삶 속에 불확실성의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자 코헬렛이 가르쳐주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무엇이냐 하면은 불확실함이 아니라 확실히 알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 확실함에 대해서도, certainty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정호승 시인은 자신의 산문집에서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샘이 깊은 물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잡지가 있었는데 샘이 깊은 물의 잡지인 그 편집 주간인 설호정 씨란 분이 스웨덴의 어느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공동묘지에 갔답니다. 그런데 그 묘지 앞 작은 채플에 짧은 스웨덴 말로 새겨진 동판이 붙어 있어서 통역에게 그 뜻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만은 그 짧은 동판에 쓰여져 있는 글은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는 그런 구절이었다고 그래요. 공동묘지에 앞에 있는 작은 채플에 붙어 있는 동판, 오늘은 나, 내일은 너. 그것은 너도 내일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비난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음을 비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일 겁니다. 평소에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굳이 왜 그렇게 마스크를 써야 할까? 독감 주사도 한 번 안 맞던 사람들이 열심히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손을 씻습니다. 영국의 수상도, 캐나다의 총리도, 유명한 셀럽도, 어떤 유럽 왕실의 공주도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라고 하는 구절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2절, 3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지혜자가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와중에 불확실한 것이 너무 많은 이런 삶의 현실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해 줄까? 너와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지혜가 친절하게도 알려주니 도대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저는 캘리포니아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캘리포니아에 산다는 게 너무 좋아요. 어떤 때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산다니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수호영제 새겨듣기 바랍니다. 정말로 캘리포니아에 사는 게 감사하죠. 세상에 제가 많은 곳을 다녀보지 않았지만 세상에 캘리포니아보다 좋은 곳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두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두 번째 노래는 잘 못 들어봤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많이 들어본 노래는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림이라는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죠? 캘리포니아 드림이라는 가사에 보면은 I would be safe and warm if I was in LA. California dreaming on such a winter day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노래의 제목이 캘리포니아입니다. 조니 미첼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불렀는데, 그 캘리포니아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가사의 시작이 캘리포니아를 어디에다 비교하냐면은 감히 프랑스 파리에 비교를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공원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그게 되게 멋져 보이고 로맨틱해 보이지만, 그러나 프랑스 파리는 너무 오래되고 너무 춥고 너무 변하지 않은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 그래서 가사 2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스페인에도 가보니까 거기는 예쁜 사람도 많고 거기는 파티도 많고 거기 앉아서 롤링스톤스 잡지도 읽고 보그 잡지도 읽으면 그냥 읽어보지만 그냥 그래 그러면서 노래는 계속되는데, 나중에 영어로 그대로 읽으면은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My heart cry out for you, California. Oh, California, I'm coming home. I'm your biggest fan, California. I'm coming home. 그렇게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너무 좋다는 거죠. 현대 기독교 사상가인 오스 기니스가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비극은 여가, 그 레저라고 그러죠. 휴가를 지향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캘리포니아에, 그렇게 좋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비극은, 그렇죠? 그게 비극적인 것은 너무 여가를 즐기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캘리포니아에서 맛있는 음식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따뜻한 햇볕도 있고 할리우드도 있고 심지어 한국보다 음식이 더 맛있다는 코리아타운도 여기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비극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지금의 현실이 우리 존재의 전부다라고 믿는 사람은 지금 인생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사는 게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휴가를 즐기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하는 전부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열심히 일하고 그에 걸맞는 보상을 누려라. 다른 것도 아니고 너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잖니.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강력한 캘리포니아 드리밍입니다. 지혜자 코엘렛이 우리에게 주는 충고를 언뜻 보면은 마치 캘리포니아 드리밍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서는, 앞부분에서는 모두가 죽는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서는 인생은 너무 불확실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오늘 중간에 핵심 구절이 7절에서 10절인데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여기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그런 거죠. 즐거이 음식을 먹고 햇볕을 누리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라. 그렇죠?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매일 같은 후디, 매일 같은 베스트만 입지 말고 가능하면 뉴요커처럼 좀 옷도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좀 다듬어라.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7절에서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캘리포니아 드리밍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죠. 9절, 10절에 보면은 그 말을 지혜자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누려. 그건 내가 살고 일하는 동안에 내 죽을 힘을 다해서 보상한 수고야. 죽고 나면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9절, 10절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지혜자 코엘렛은 우리에게 캘리포니아 드림, 더 정확히는 죽도록 일하고 충분하게 보상받는 여기 베이 에리아의 삶을 칭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생략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바로 7절의 시작입니다. 7절의 처음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즐겨야 하는 7절에서 10절까지의 그 삶을 그냥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삶을 좋게 보아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7절 이하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움을 누리고 심지어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10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놓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9절 중간입니다.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즐거움을 누려라. 먹는 일, 마시는 일, 일하는 이 모든 일에서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즐거움을 누려라. 아내와 누리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지금 내 곁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야죠.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은 바로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관계적인 존재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기반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서로를 누리는 그러한 관계적인 존재를 만드셨죠. 그게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술이나 혹은 뭐 마약이나 뭐 쇼핑이나 섹스나 무슨 다른 그 무엇에 탐닉하는 중독하는 사람을 곰곰이 보면 그 중독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관계성이 제거되어 있죠. 관계성이 없습니다. 함께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만족이 있을 따름입니다. 세상이 팍팍해지면서 한국에서는 혼술, 혼밥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또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기도 귀찮고 부담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은 한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관계성을 하찮게 여기고 생산과 효율성만을 따지는 이 세상의 왜곡된 경제 논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서 정말 세상과는 담쌓고 혼자 섬이나 요트에 들어앉은 억만장자를 좋지 않게 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은 지혜자 코헬렛이 말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먹고 마시는 일에 선수였던 분이었습니다. 어떤 번역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술꾼이요 먹보로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은 요즘 용어로 얘기하면 혼술이나 혼밥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함께한 사람들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관계성이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먹었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심지어 최후의 만찬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신 공동의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캘리포니아 드리밍을 외치던 사람 속의 마음을 1세기로 옮긴다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살던 이교도의 말을 빌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1세기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교도, 페이건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모르니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것을 오늘식으로 옮겨놓으면 캘리포니아 드리밍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삶의 모토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일하는 것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골로새서 3장에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관계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것이 진정으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이날에, 바로 오늘에 우리가 이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여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사상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히랍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것이 더 좋고 육체적인 것은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21세기판 영지주의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희생이나 수고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안전함을 누리는 소위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영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몸을 써서 희생하는 사람들의 육적인 세계를 존중하고 반드시 더불어 살아가고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렇게 함께 누림의 삶을 살려고 하는 애쓰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무척이나 자랑스럽고 또 그렇게 살라고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혜자 코헬렛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우리가 누리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고 순간순간을 기쁘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다른 조언들과는 좀 다르게 여기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지혜자 코헬렛이 조언이나 권고가 아니라 명령문으로 말합니다. 너는 가서 먹어라. 너는 가서 마셔라. 너는 가서 즐거움을 하여라.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일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면 된다. 히랍의 그리스의 철학 학파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쾌락주의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환락,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말초적인 쾌락, 말초적인 환락과는 좀 다른 종류의 행복이나 평안을 추구하던 사람들을 에피쿠로스 학파, 행복주의 학파라고 부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일상의 기쁨, 삶의 기쁨은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정, 혹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 잠깐 나가서 쐬는 따뜻한 오후의 햇살, 혹은 지금 오븐에서 갓 만들어낸, 갓 구워낸 빵도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야기하는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은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먹는 빵 하나, 간식 하나에도 행복했던 순간들이 최근에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실존으로 에피쿠로스가 말하고 있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셈이 됩니다. 신영복 선생은 담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에피쿠로스의 도표에 의하면 행복과 소비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고 있는 거죠. 행복과 소비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에피쿠로스 대신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가서 먹어라 마셔라, 즐겨라, 열심히 일해라 라고 하는 명령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먹고 마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머리를 쥐어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신 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있으려니 참 힘들 겁니다. 아내가 전해주는 우리 학부모방의 카톡 얘기를 전해 듣자면은 그 힘든다는 것이 조금 전해집니다. 다 헤아리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힘듦과는 다르게 아마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신뢰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지금 현재가 아무리 위중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긴장이 풀리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마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은 그냥 뛰어다니고 아무거나 만지고 조심하지 않고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마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지금 옆에 있던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것이 더 두렵고 끼니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마 더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주는, 특히 엄마가 주는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라도 그것이 그냥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아 먹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이 부모보다 더 신실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무척 힘들죠. 힘든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하면 기억이고 함께 하면 추억이다. 혼자 하면 기억이고 함께 하면 추억입니다. 다시 신영복 선생의 말처럼 말을 인용하자면 우리가 작은 추억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은 추억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뜻밖의 밤길에서 만나 다정한 길동무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2020년 봄은 뜻밖의 만난 밤길 같은 두려움이고 어두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어울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물인 오늘과 그리고 그분이 주신 신실하심을, 선하심을 선물과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발견하고 간직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상황을 여전히 힘들지만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현재의 불확실함, 그리고 죽음이라는 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그 오늘의 순간순간을 관계성 속에서 더불어 누리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분명 칼페 디엠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존재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